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사도행전 3장에 있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 걷게 되는 사건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적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 기적이 일어났는가 의아해 하면서 이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낫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라고 말씀함으로 인하여서 이 기적의 주체가 자신들이 아니라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가르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새롭게 인식하고 또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게 됩니다. 또 더군다나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된 이 기적 또 이 일을 들었던 자들이 베드로의 이 같은 고백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예수를 이제 살아계신 구주로 믿는 일에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공생애 사역 당시부터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내어주어 죽게 한 이 공회원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의 사역도 방해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지니고 있는 모든 것들을 허물어뜨린다 생각하여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공회에 불러서 묻죠. 너희들이 무슨 권세로 이 같은 일을 행하느냐라고 묻게 되는데 이때 베드로가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묻는다면 너희가 십자가에서 죽인 예수 또 하나님께서 그 죽음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 예수가 이 사람을 낫게 했다. 이 예수는 건축자들의 버림돌이 되었지만 집의 모퉁이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시편의 말씀도 인용하고 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선언과 같은 그러한 이야기를 이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 일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기억해놓고 조금 더 뒤로 넘어가면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 공회원들이 다 놀라게 되죠. 베드로는 어부이고 또 별로 학문이 깊지 않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기적의 당사자가 서 있고 하니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로 위협하고 경고하는 것밖에는 할 수 없죠. 그러나 이때에도 베드로가 담대하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 베드로는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성질만 급하지 사실 그 예수님의 사역에 보통 도움이 되는 일들은 거의 하지 못했던 일들입니다. 또 공생애 사역 중에 베드로의 일이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예수님을 모른다 세 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주신 말씀들이 있었는데 다 던져버리고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어부를 또 했던 인물이죠. 그는 특별한 것도 없었고 특출난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베드로가 그렇게 담대하게 주에 대한 고백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라고 한다면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자, 다시 말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였기 때문에 그가 그러한 사역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받는 느낌이 이제 제일 먼저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좀 쉽게 표현하자면 그 헐크라는 영화처럼 분노하면 힘이 확 커져서 그 헐크가 되어서 뭐 다 때려부시고 못하는 것도 없고 뭐 그렇게 되다가 분노가 사악으로 들면 브루스 배너 박사로 다시 돌아오듯이 성령이 충만하면 담대해져서 못할 말도 막 하게 되고 기적과 능력도 행하고 그러다 성령이 사라지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찌질해지는 그런 식의 이해를 할 때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그럼 이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가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신학대학교 이제 입학을 앞두고 방언 기도에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주변에 알아봤더니 어느 목사님한테 가면 방언 기도를 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찾아갔더니 지금까지 살면서 지었던 죄를 다 회개하고 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3일 금식을 하면서 정말 생각나는 모든 죄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기억 속에 있던 걸 다 끄집어내서 회개를 다 하고 그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이제 저를 데리고 앉혀서 이제 같이 막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막 기도를 하는데 방언이 안 터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너 아직 회개할 게 더 남았다. 저 교회 구석에 가서 그거 다 회개하고 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구석에 가서 정말 그 동생 과자 빼서 먹은 것까지 다 해서 그냥 다 끄집어내었고 좀 거의 없는 죄도 만들어서 회개할 정도로 막 하고는 왔어요. 다시 목사님하고 앉아서 막 기도하는데 오랫동안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집에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왔습니다. 이제 보니까 방언은 은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똑같이 다 주시는 게 아닌 거예요. 필요한 자들에게 주고 그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오순절의 성령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에게 하늘에서 불같이 임하게 된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서 그의 사역을 이 땅 가운데에서 하십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 성령을 받았는가라고 할 때 오늘 본문에서 답을 찾아보면 동일하게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곁에서 보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자들, 그래서 그 보고 들은 것 때문에 예수님을 참 메시아로 고백하고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 믿는 자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사람이 훌륭하거나 똑똑하거나 실력이 있거나 지혜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선별되어서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쓰실 자들에게 이 같은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성령 충만케 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 만드신다는 것, 이 모든 권한과 능력이 하나님께 다 있는 것입니다. 저희 말씀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을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속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 디모데 전후서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의 아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이 디모데 교회는 그 당시에 두 가지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교회 밖으로부터는 많은 핍박과 시련을 겪고 있었고 또 교회 내부로부터는 그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 사상들과 싸워야 하는 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교회가 외부나 내부적으로 실제적인 위협 앞에 놓여 있었고 또 그런 위협들은 실제적인 위기들을 교회 안에 만들어냈습니다. 핍박과 시련으로 인하여서 교회를 떠나는 자들, 배교하는 자들이 있었고 또 이단 사상에 휘말려서 진리의 말씀을 버리고 현혹된 사상에 따라가는 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교회가 힘이 없어 보이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왜 이런 것들을 막아주시지 않는가라고 하는 질문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도 그 같은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자기의 고백과 또 그 고백을 간증처럼 사실은 이 디모데 전후서를 써서 보내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내가 어떠한 자였는지 한번 돌아봐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폭행자요 비방자요 행악자였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 쓸모없는 그런 자였는데 주께서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긍휼을 보이셔서 나를 이러한 사도라고 하는 직분으로 세워주시고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좀 더 다른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증언하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주께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는 거죠. 왜요? 교회를 핍박한 전력 때문에 그랬습니다. 누구보다도 그 열심을 특심이 되어서 교회를 핍박하던 바로 그 같은 자신을 하나님이 사도로 불러주셨다는 거죠. 사실 나는 사도라 칭함받기가 어려운데 주께서 그 책임을 맡겨주시고 또 그 일을 하게 하셨다. 그렇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이 너무 감사해서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열심히 일하였는데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 실력이 있어서 사도 된 것 아니다. 내가 어떤 능력이 보란듯하게 있어서 이 일에 부름받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모든 섭리 안에 내가 부름을 받았고 그 섭리로 인하여서 쓰임을 받고 있고 그 쓰임 받는 모든 일에 드러내야 할 능력이나 실력들을 주께서 다 채워주시고 또 내가 고난 가운데 있든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 모든 과정들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담대하게 만들어 주셔서 주의 일을 행해 나가는데 내가 아무 부족함 없이 그런 일들을 다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복음 사역을 행할 때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형제들아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로 많지 않는다. 내가 거기서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냐. 나 죽을 뻔했다. 사형 선고받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보니까 그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나를 두신 이유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일이더라. 하나님이 다 일을 하신다. 그러니 너가 지금 목회하면서 교회 내 외부에 어떠한 어려움이나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 무너뜨리지 말고 담대하게 해라 라고 하는 그 같은 위로와 격려의 말을 이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된 참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죠. 예수를 보고 말씀을 믿은 이 사도 바울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서 주의 사역들을 다 맡겨주시는 겁니다. 여러 임금들과 이스라엘 왕들과 또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또 예수를 위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다 보여주시면서 그 길에서 주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시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 해나가신 일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죠. 우리도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하여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확인을 하는가 하면 내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로 1차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말씀이 되어지죠. 그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내 삶에서 인위적으로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 속에서 예수를 구주로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면서 그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결실이 되어지고 있는가 1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또 연결을 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반대와 위협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담대함입니까? 내 삶에서 일어나는 그래서 내가 부딪히는 많은 일들 속에서 그것이 고난이고 괴로움이고 갈등이고 오해이고 좌절할 만한 일들이고 절망적인 일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자리로 끌고 나가시기 위하여서 지금 내 삶 속에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다. 내 삶의 목적을 두고 이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믿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삶을 붙들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는가, 그걸 믿는가, 그래서 담대한가라고 하는 확인을 우리 스스로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담대하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사실들을 믿고 담대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꼭 좋은 일이 있어서에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힘들고 괴로운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붙들면서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고, 기뻐야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괴로운 자리에서도, 마음 아픈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담아주시는 은혜들을 돌아보면서 울면서라도 찬송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담대한 자리에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담대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자리에 있어도, 원하는 자리에 있어도, 편한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와 기쁨의 고백들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책에서 읽었던 내용인데요. 아주 오래전에 그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지역에 지진이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진이 일어나면서 초등학교 건물이 하나 무너졌습니다. 이제 그 학교에 다니는 아들을 둔 아버지는 이제 평소에 직장 일을 하면서 그 지역의 자율 소방대원으로 봉사를 했었는데, 이제 지진으로 인해 재해가 나니까 이제 호출을 받아서 그 학교로 이제 출동을 가게 된 겁니다. 건물 잔해를 막 파헤치고 하는데, 이렇게 무너진 건물 기둥에 이렇게 벽이 걸치는 바람에 공간이 만들어졌고, 거기에 자기 아들하고 그 아들 친구들이 거기 이제 다 모여 있어서 안전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하고 눈이 딱 마주쳤는데, 보통 그때 아빠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네가 딱 돌아보더니 친구들한테 거봐 우리 아빠 온다고 했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평소에 이 아빠가 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었대요. 너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아빠가 꼭 너를 구하러 갈 거야. 그러니까 너도 무서워하지 말고 아빠를 꼭 기다려. 그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 이야기를 기억한 이 아들이, 그 사실 얼마나 무서워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건물이 무너져서 이렇게 버티고 있는 시간이 되게 무서웠을 텐데, 친구들에게 우리 아빠가 구하러 꼭 온다고 했어. 염려하지 마. 곧 오실 거야. 라고 했는데 아빠가 나타난 거 아니에요. 이 아들이 친구에게 우리 아빠가 올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빠의 말을 100%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아빠가 한 말을 별로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친구들에게 그 말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마음속에 했다가 안 오시면 괜히 나만 창피당할 텐데 뭐하러 해 하고 이야기를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있었죠. 그리고 그 두려운 시간이 무서움에 공포에 떠는 시간이 아니라 자기를 구하러 오는 아빠를 기다리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 시간은 그 아들에게나 이 아들의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에게 결코 그 무서운 시간만으로는 있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목적과 뜻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믿으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좋은 게 좋은 거야, 마음이라도 편하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루실 목적과 뜻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삶에 개입하여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나를 다듬어 내시기도 하고 깎아내시기도 하시는 그 일들을 하는 것이죠. 때로는 그 일들이 불행한 일처럼 어떤 고난이나 고통, 아픔으로 다가오는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자로 만들어가기 위하여서 끌고 가시는 그 과정 중에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는 아빠를 기다리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자리가 아니라 아빠가 어서 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되고 그런 자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나를 위해 은혜로운 손길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그 책을 이제 많이 그 번역되어 나온 분 책이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뉴욕 맨하튼에서 이제 그 도시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입니다. 이제 은퇴하시고 제자들 양성하는 일을 이제 하고 계시는데, 작년에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췌장암 4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이런 소식들이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이제 나왔는데, 살펴보니까 이제 이런 내용들입니다. 사실 이제 췌장암 4기면 거의 말기이기 때문에 이제 어렵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죠. 근데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저는 종양이 줄어들거나 더 커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에게 부탁하는데 하나님께서 의학적 수단이나 아니면 직접 개입을 통해서 암이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를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는 유명한 목사님이시고 그 교회도 100개 넘게 다 이렇게 막 분리개척하셨던 분이고 그런 분이면 뭐 기도부터 또 안 하고 그냥 쓱 병이 낫기도 하고 또 뭐 부르시면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기도 기도하고 중보기도 요청하고 기도하는 사람과 마음을 합하여서 그 일에 매달리고 자기 자신과 가족과 자기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기도하면서 매달릴 걸 다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바를 온전히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 이 팀 켈러 목사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팀 켈러 목사님도 자기 자신의 투병의 과정을 거쳐오면서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 또 히브리서 저자의 고백을 자신의 고백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인내로 달리며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고 싶다라고는 고백을 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나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목적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늘도 또 내일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이끌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이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서 지금 우리가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또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일 앞에 서더라도 때로는 이대로 끝인가 싶은 때에 그때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셨기에 여기에 주의 뜻을 담으시고 은혜를 담아주시고 그리고 그 은혜 담아주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 있는 고백을 끌어내시기 위해 오늘도 우리 앞에 서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알아서 그 고백으로 믿음 있는 고백을 드리는 자리에 우리가 서야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의 정황 앞에 담대한 자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또 부패한 본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생각들을 더 쫓아갈 때도 많이 있고 그리고 불평할 때도 있고 하나님 앞에 왜 이러시냐고 소리 지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들 우리의 모든 행동들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끝까지 기다리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푸념과 불평과 원망을 다 받으신 후에 우리에게 은밀한 말씀을 주시죠. 나는 너를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는 세상에 뺏길 자가 아니다. 내가 너를 보고 있고 내가 너를 위해 일하고 있고 너는 이 일한 내 앞에 나와 서야 한다. 난 여기에서 너를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로 자꾸 가면 담대해집니다. 무서울 곳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와서 구해주겠다는데, 구하러 오고 있는데, 그리고 구해주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마냥 순전하고 순진할 수는 없지만 그런 순전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설 때에 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들은 한량이 없습니다. 고난받고 있는데 아 여기 하나님 만나는 자리야. 이게 한 번에 되겠습니까? 울고 불고 싸우고 매달리고 도망갔다가 다시 잡혀오고 어느 날 울다가 눈 떠보니까 뭔가 깨달을 것 같고 이런 과정들을 수없이 거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 오늘 내 삶에 찾아오셔서 가지고 계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내 편을 들고 계시다는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이 하나님 붙드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내 삶 가운데서 가장 담대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이분으로 인하여 얻는 이보다 더 큰 위로와 격려가 없고 이보다 더 큰 힘이 없습니다. 다윗이 고백하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는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그가 만나고 경험했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보고 들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삶에 찾아오셔서 일하신 흔적들이 얼마나 많이 남아있습니까? 뒤돌아보면 걸음걸음이 아니라 뭐 켜켜이 쌓여있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의 삶 안에서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드러내시는 그 시간과 과정들이 깊어지고 또 길어지고 든든해질수록 우리는 우리 삶 앞에 담대하게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광의 찬송이 되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 귀하고 복된 자리로 부름받고 있는데 그 자리에 함께 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저희를 택하여 부르시고 오늘도 너희가 내 자녀라, 내가 너희를 붙들고 있다 말씀하시며 우리의 삶에 목적을 두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가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과 또 개입하심을 놓치고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고 또 아니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 우리 위하여 일하고 계셨습니다. 저희를 단련하고 훈련시키고 계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은혜이고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목적을 가지고 이끌고 계시니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생애에 충만하게 채워져 있음으로 인하여서 담대하게 우리의 삶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날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되새기고 증언하여 영광의 찬송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